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새로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세 가지를 보았었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땅에도요, 세상 나라에도 왕의 보좌가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했었었죠.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신이라 칭함을 받기도, 숭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계속 될 것처럼 보였었어요. 자, 그런데 하늘 위에서 보니까 거기에 진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십니다. 그가 통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가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믿음을 지킨 참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시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또 24장로를 하늘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빛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었었고요,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24장로는 신약시대 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죠. 지금 이 땅에서 성도가 환난당하고 또 짓밟히고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취급을 받고 있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는 흰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또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장차 참여할 영광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참 성도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도 자꾸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짓밟히는 모습이 심히 참 안쓰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참여할 모습은 영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세마포, 찬란한 옷, 금으로 된 면류관,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우쭐대고 그 없으면 그냥 비참해지고 그러지 마십시다. 네, 우리는 하늘 위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담대하게 가슴도 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으로 세상의 가치에 전혀 주눅들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봤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이죠.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만물도 그렇거니와 우리도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은 우리 저 천국 가서 더 좋은 찬송으로 밤낮 쉬지 않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이제 전개될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참 성도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서였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그 계획서가 써 있습니다. 안쪽만이 아니라 바깥쪽까지 아주 빽빽하게 가득하게 쓰여 있어요. 더 이상 덧붙일 내용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확정된 내용, 확정된 계획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완전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도 그렇고 성도를 위한 구원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인간 역사가 뭐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과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뭐 중간에 변개되거나 뭐 수정되어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때 그때 이미 계획하셨고 완전하신 계획대로 실수 없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그 가운데 성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왼손 오른손 어느 손으로 쥐고 계시나요? 오른손으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지금 두루마리 책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권능으로 이루실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교만했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을 펴셔서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또 저들을 물 아래로 던져서 심판 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 오른손의 그 권능으로 홍해를 갈라내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당신의 성도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책이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일곱인 완전수입니다. 일곱은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그 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 책은 덮여져 있고요. 일곱 인으로 굳게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안에 기록된 일들을 펴서 보게 해주거나 또 그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에 대한 구원의 계획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시행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도 오지 않게 되는 거죠. 요한이 처음 이 두루마리 책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때에는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임봉된 사실과 또 아무도 그것을 펴서 실행할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는요, 저가 크게 기대했던 것처럼 크게 실망을 하고 또 낙심하고 또 통곡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어요. 통곡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실 그 완전한 계획이 적혀는 있는데 이것이 임봉되었고 아무도 떼어서 그것을 실행할 자가 없음을 인하여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키즈 자녀들,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 초등학생이에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요,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통곡할 일이 있을까? 눈물을 흘리기까지 저렇게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요? 전 궁금해요. 놀랍기도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봤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아빠,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리기까지 막 간절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천국과 지옥은 진리입니다. 진리.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를 위한 천국,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지옥을 우리 아이들이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빠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지옥 가야 된다 라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렵고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통곡하기까지, 눈물을 흘리기까지 되는 거죠.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들은요, 영혼에 대해 간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을 울지 말라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세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의 조상이 될 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때 유다를 향하여서는 사자라고 말을 해요. 사자, 동물의 왕이죠. 사자,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었던 거예요.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떻게 했으니? 이겼으니. 예수님 그분은 이기신 분,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이겼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늘 무력합니다. 범죄합니다. 죄 종노릇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기신 분이세요.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나폴레옹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일성도 처녀의 피를 수혈받았지만 그도 죽었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기셨습니다. 전에 요한이 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 그것을 누가 뗄 수 있을까 찾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어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울고 통곡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를 위로하시더니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저에게 말해주는데, 예수님 계시다, 그분이 인을 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그가 약속대로 오신 왕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가 승리하신 왕으로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되 악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성도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사 아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대한민국도 일으키시고 저 북녘의 백성들 자유와 해방 구원을 주시고 열방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자꾸 들으셔야만 합니다. 요한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절망이었었습니다. 통곡했었어요. 슬퍼하고 낙심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절망이에요. 낙심이 되고 분노도 일어나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셨어요. 그분이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서 세상의 악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성도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인내하는 우리를 그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눈을 들면 자꾸 땅만 바라보면 절망인데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의 기쁨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십시다. 우리 땅만 보지 말고 열린 하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다. 요한이 이 장로 중 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곧 예수님 계시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저의 눈이 열리더니 정말 보이지 않았었던 예수님이 저 앞에 보이기 시작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아멘. 예수님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요한이 보았었던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죽으셨던 흔적이 그에게 있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볼 때에 못 알아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흔적을 그 몸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던 이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 그에게 당신의 못 박힌 손, 발, 장맞은 허리를 직접 만지도록, 보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예수님은 전에 분명히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증거가 못 박히셨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로 천국 갈 의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들 사이에 그 영광의 중앙에 예수님 지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또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갖고 계셨어요. 뿔이라고 하면 왕의 권세 또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뿔을 갖고 계셨어요. 일곱 완전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권세, 절대적인 통치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는 완전하고 또 절대적이에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당신의 교회에 함께 계시고 당신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일곱 눈을 갖고 계세요. 눈이라고 하면은 보는 거죠. 감찰하심 또 돌보심을 의미해요. 근데 눈 하나가 아니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세요. 이는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곱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고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교회의 형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를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부르짖는 간절함도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오른손에서부터 성도를 위한 구원의 계획,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서, 세상을 향한 심판,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를 위한 구원의 계획서입니다. 아무도 이 구원의 계획서에 임봉된 것을 뗄 수도 없었고 펼 수도 없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인을 떼시고 그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실행하여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전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절대적인 왕이세요. 일곱 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왕, 일곱 눈, 당신의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가 성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악에 대하여서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위로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가지고 땅의 일들을 보고 또 땅의 일들을 듣습니다. 땅의 일들을 보고 듣는 동안에 낙심되는 일들, 절망의 일들, 슬픔의 일들이 매일 경험하게 되죠. 침륜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된 상태이고 또 남겨둔 주의 교회들도 핍박당하고 또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보이고 신앙에 대한 박해도 계속 될 것처럼 보였어요. 땅의 일들만 보면은 낙심이 되고 힘들어요.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요한을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로잡아 데리고 와서는 저 천국의 영광을 보고 또 장차 성도들이 참여할 그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요한이 더 이상 침륜에 빠져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참여할 영광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시 기도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환란이 있고 여전히 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땅에 살아요. 땅의 일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요한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보았던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이 기록된 것들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그 영광을 자꾸 듣고 보십시다. 세상을 보면 낙심, 절망, 슬픔, 애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도 진리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로 영원한 약속을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 보십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참여할 영광을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용기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여전히 똑같은 환경 또 똑같은 환란, 고난이 있지만 계속해서 싸워 이겨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